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게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셔서 한 주간 한 주간 지나는 동안 전 세계에서 그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그 역사, 그 놀라운 일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인천의 남동체육관에 저희들이 작년에 대전에서 폐막식을 너무 날씨가 무더운 날씨라 가지고 시민광장에서 할 수 없어서 급히 인천에 장소를 알아봤는데 바로 어제 했던 그 남동체육관이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곳에서 2회 공연을 가졌는데 3시 반 공연을 참석해서 그 공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내 이해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내 이해 밖 밖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이해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되면 따르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이해 밖에 사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듣고 받고 따르고 함께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음의 세계는 내 이해 밖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조금 전에 형제님 간증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거룩해 라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거라고 했고 네 아내 사례를 통해 사례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100세요. 내 아내는 90세니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내 이해 안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지요. 내 이해 밖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려야 하고 내 주관이 버려지고 내 생각이 버려졌을 때만 그 말씀에 화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건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합하기만 하면 변한다는 사실이죠. 사막을 횡단하는데 안내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려면 안내하는 사람이 없이는 그 사막을 횡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사막은 자주 지형이 바뀐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아 저번에 내가 이 길을 가봤던 길이니까 하고 갔다가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사막에서 죽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횡단하는 데는 반드시 안내자를 세워야 되는데 많은 돈을 주고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하고 안내자를 세우는데 그 안내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꼭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제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주장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눈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다짐을 받고 출발을 한대요. 저하고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사막을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는데 당신 말 듣지 우리가 누구 말 듣겠느냐고.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사막을 한두 번 지나다닌 것도 아니고 안내자의 길을 한 번,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처음 출발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사막을 건너지 못하고 결국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안내하고 있는데 왜 죽어요? 그렇죠. 제가 그 사막의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제 안내하는 대로만 따르면 될 건데, 사람들이 어느 상황에 가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상황에 가면 자기 생각을 더 믿어요. 자기 판단을 더 믿어요. 며칠 동안 물이 바닥이 나가지고 물을 구하지 못해서 헉헉거리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을 느낄 때도 있고요. 정말 오늘 밤을 지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요. 그때는요, 저 사람 나를 똑바로 인도하고 있는 거야? 과연 우리가 저 사람만 믿고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지? 불안하고요, 초조해지고요, 조급해지고요. 두려운 생각이 찾아오면서 자꾸만 나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지요. 나중에는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 저 사람 못 믿겠어. 저 사람 따라가다가 우리 결국 목말라 죽으면 사막을 지나지도 못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다툰대요. 그러다가 이제 파가 나눠진대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안내하는 사람 말 안 들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른 길이 있어? 다른 방법이 있어? 이야기해봐. 나는 끝까지 안내하는 대로 저 사람 말 믿고 갈 거야. 자, 나 따른 사람 나를 따르고 또 한 사람이 막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며칠째 우리가 목이 마른지 몰라. 우리는 더 이상 저 사람 못 믿겠어. 저기 봐. 안 보여? 저기 오아시스가 안 보인단 말이야? 저기 오아시스 있잖아. 저기 가면 물 마실 수 있잖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이 타들어가면서 쓰러져 안 죽어도 돼. 저기 가서 목을 죽이면 되잖아.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해야 돼? 나 따를 사람 따라와. 안내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서약서 생각 안 나세요? 절대 자기 눈 안 믿기로 했잖아요. 저 오아시스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거 신기루예요. 여러분, 신기루가 그냥 사막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중국 상해 바다에 새로운 도시가 딱 구름 속에 떠 있는 거예요. 진짜 멋들어진 도시가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저게 뭐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진짜 같은데 신기루예요. 진짜 같은 신기루. 사망에서는요 누구도 장사 없어요. 불안해도 초조해도 조급해도 두려워도 불신된 생각이 올라와도 끝까지 안내자를 믿고 따라야 사막을 벗어날 수 있어요. 신기루가 있다고요. 좋아요. 신구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물을 마셨다니 오아시스가 있다고 해봐요. 좋아요. 거기 가서 물을 마셨다 해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사람들은 그 다음은 생각 안 해요. 당장 목이 마르니까 다 들어가는 그 목을 축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뭐 하려고 안내자를 돈을 주고 샀어요. 안내자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나 이 돈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이 많은 돈 주고 나를 샀어요. 이 많은 돈을 주고 나를 살 때는 이 사막을 횡단하는 길을 모르니까 나를 샀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나 좀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좀 안 맞더라도 내 마음이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불안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해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믿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봐요. 끝까지 믿고 따라와 봐요. 나도 이 사막에서 죽기 싫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잘못하면 자기도 그 사막에서 죽는데 말라고 자기 죽는 그 길을 가겠어요. 자기도 살아야 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살아야 하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안내하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나 너만 못 믿겠어. 미쳤어. 내가 네 이야기 들을게. 내가 돈이 아까워. 인간 여기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잖아.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을 사막에서 죽여버리는 사람입니다. 왜요? 형편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 따랐던 사람들이 다 사막을 지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소식도 없는. 영적인 세계가 그렇죠. 영적인 세계는 내 생각 하나만 있어도 그 생각 하나가 지금 내게 영적인 흘러오는 걸 다 차단해버리는 것이고 지금 내게 들려오는 말씀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고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제가 교육청에 고위직에 있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이 성당을 전에 다니셨다고. 저희 교회가 사람들이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왜 우리를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건 아주 간단하다. 단순하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다. 이 차이다. 이분에게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정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정수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수돗물이 얼마나 불순물이 많고
안 좋은 물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냐고. 그걸 홍보하는 사람들이, 판매원들이 수돗물을 바가지에 딱 받아가지고 놓고 전기 분해기 봉을 딱 집어넣으면 그 속에 불순물이 새까맣게 타올라오니까 그 수돗물을 보는 순간 정이 뚝 떨어진다 하더라고. 아이고야, 수돗물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덥석 정수기를 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수기가 얼마나 좋은 건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잖아요. 막 이제 걸음마를 배워가지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막 놀고 있는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오줌을 받는다. 종이컵에 오줌을 받아가지고 정수기에 딱 집어넣을 때 이거 오줌 위에 생수예요. 여러분 다 집에 가셨네. 이거 생수의 오줌이에요. 이 오줌을 딱 부었는데 싹 돌아가지고 필터를 통과했어요. 필터를 통과해가지고 턱 받았는데 오줌이에요. 이제 생수예요. 생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받아가지고 PPM 재보는 거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수돗물하고 이 물하고 딱 측정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한 거죠. 세상에 오줌이 생수가 됐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보는 데서 마시는 거예요.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생수가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줌은 오줌인데 정수기를 통과한 오줌은 생수가 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정수기를 통과한 오줌은 생수가 돼 있고 정수기를 통과하지 않은 오줌은 여전히 오줌이에요. 중요한 건 아, 이 정수기 통과했는데 여전히 오줌이잖아. 그건 통과한 오줌이에요. 통과하지 않은 오줌이에요.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정수기를 통과하기 전에는 죄인인데 예수님이라는 정수기를 통과하고 나면 의인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라는 정수기를 통과하면 의인인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건 정수기를 통과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의인이 돼? 그래 난 죄가 있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정수기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통과 안 한 사람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정수기를 통과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정수기를 통과한 적이 없이 껍데기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흘린 피로 완벽하게 우리 죄를 눈보다 희게 씻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정수기를 통과하면 누구든지 의롭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정수기만 통과하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의로워지고 의인이 되고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오래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배당에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 교회 가면 그 쪽방이 들어가지 마래. 그 들어갔다 나오면 다 변한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그 방 들어갔다 문 열고 나오면 의인이 돼가 나오더라.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면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의롭게 해놨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란 정수기를 통과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퇴직하면 그 교회 나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된 사람과 예수님 마음과 끊어져 있는 사람 다르잖아요. 요 앞에 한전 있잖아요, 한전. 바로 우리 예배당 길 건너편에 어마어마한 발전기 거 있잖아요. 변전소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환하게 불이 밝혀 있는데 밖은 낮이지만 이곳은 밖에 빛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전기가 나가면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데 선이 단선돼 버리면 이 전기를 끌어나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어둠이 아니에요. 빛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둠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워야 하는데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이해 안에 여러분의 틀 안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내 이해 밖에서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은 죄수들을 배 태우고 로마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배 안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항해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안전하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냐, 항해를 시작해도 된다 주장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바울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백부장이 바울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당신이 뭘 안다 그래? 바다에 대해서 뭘 알아? 당신이 뭐 뱃사람이야? 선장, 선주,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니까 그 매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수십 년 항해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바다에 대해서 잘 알 거야, 경험이 풍부할 거야, 지식이 있을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게 당연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서 항해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어땠느냐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득이한 줄 알았더라. 그럼 그렇지. 내가 선장과 선주의 말 듣기 잘했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걸, 이렇게 남풍이 불고 항해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특이한 줄 알았어요. 흐뭇한 마음이 백부장이 들었어요. 내가 결정 잘했지. 내가 판단을 잘한 거야. 그리고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 제끼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태풍이 몰아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들매 불매 득이한 줄 알았는데 태풍이 불어 제끼니까 그 순간부터 사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어요. 재밌는 건요, 태풍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배는 배 안에 죄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상인들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태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좋은 짐들을, 막 상품들을 버려야 했어요.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려야 됐어요.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도 여러 날 동안 하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다 버렸는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날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 자, 여러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멸망에 이르게 됐어요. 모든 걸 버렸는데도 이제 구원의 여망이 다 끝이 나버렸으니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 여러분 결국 이 결과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따랐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이제야 후회가 되겠지요. 안타깝겠지요. 아, 내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지 않고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고 후회를 해도 소용은 없어요. 제가 엊그제 남대정 교회 장로님 공장 신축 현장에 다녀왔어요. 200평이 250평인가 되는 350평이나 공장 건물을 이제 기초를 치려고 준비해 놨더라고요. 현재 세를 주고 살고 있는데 한 달에 월세 나가는 것보다 한 달에 월세가 나가는데 이걸 1년을 모으면 큰 돈이 되는데 중소기업 그 상공회의소 지원받는 곳에 2%의 이자로 지원금을 받아서 하면 월세 내는 것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이 돈을 받아서 공장 짓자. 그래가지고 1200평 땅을 이제 정부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제가 목사님을 뵀는데 제게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을 만나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 얘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받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 잘 만들어서 내 물건 파는데 뭐가 고맙다는 거야? 왜 내가 고맙다고 해야 돼? 나는 좋은 물건 만들어서 파니까 좋고 저 사람들은 좋은 물건 만나서 좋은 물건 사가니까 좋은 거고 서로 좋은 거지. 뭐 고마울 게 있다고 내가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고맙다는 표현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자꾸 표현을 했다고. 전에는 뻣뻣하게 사람을 대했는데 저는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했는데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려면 뻣뻣하게 안 되잖아요. 입으로 안 되잖아요. 장로님이 그분들에게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을 자꾸 표현하게 돼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알아보니까 신기하게 몇 달 지나면서부터 계속 만나는 사람도 주문을 해오게 돼가지고 공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됐다. 이제는 얼마 전에는 볼리비아에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볼리비아까지 갔다 왔다. 작은 한마디지만 그 장로님 마음에 아 그렇구나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하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얻게 하는구나. 장로님이 그래 고마워하시더라. 감사해하시더라. 사람도 이렇게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 것처럼 주님도 마음으로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 주님이 커져가는 건데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마음의 모양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마음의 모양을 그림을 그려놓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 나라는 사람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 내 마음의 공간 안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공간 안에 자신이 80%를 거의 차지하고 한쪽 귀퉁이 조그만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은 존재고 자기는 너무너무 커다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자기 판단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나라는 존재는 쫓겨나가고 그 마음 안에 나라는 존재는 버려져 버리고 나라는 존재는 제하여져 버리고 하나님이 자리를 잡는다면 야, 그 사람처럼 복되고 귀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나는 버려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기쁨이 가득할 거야. 소망이 넘치게 될 거야. 행복이 가득할 거야. 감사가 우러나올 거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울 거야. 내가 왜 그동안 이런 하나님을 몰랐을까? 내가 왜 그동안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너무 미련했구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 마음 안에 내가 커졌어. 내 마음 안에 내가 온통 자리를 잡았어. 채워져서 내 눈은 믿고 내 판단은 믿고 내 마음 믿고 살아온 삶 고통의 연속. 거기는 유라굴로가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더라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고 모든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구원의 여망이 끝이 나버리고 절망으로 가득한데 반대로 하나님이 가득한 바울의 마음에는 소망이 약속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한쪽 귀퉁이 작은 존재가 돼 있고 여러분 자신이 커져 있다면 백부장처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처럼 모든 걸 버려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진 방법 다 써봤는데 길이 없을 때 막막함. 그렇죠? 그때처럼 두려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형편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절망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에게는 소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은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가득한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처럼 여러분 자신을 다 버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기를 그 마음 안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그 삶 속에 행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때로 막 고집부리고 때로 막 그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나 귀하고 순수하고 그런지 자매님들이 귀국 발표회 하는데 학생들 주려고 막 생수도 후원 받고 많은 걸 후원을 받고 있더라고. 근데 어떤 자매님이 농산물 시장에 가서 과일 가게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후원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쭉 설명을 하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나도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이런 좋은 일을 돕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나나 다섯 박스를 후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우리 자매들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좋은지 그 다섯 박스를 후원을 받게 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 사장님도 같이 울었다고 하더라고. 다른 가게에 바나나를 과일 사러 간 자매님이 우연히 그 계약하려고 하다가 전화통화가 됐는데 아, 나 여기 바나나 계약하려고 왔어. 자매님 여기 후원 다 받았는데요. 안 사도 되는데요. 아, 그래 알았어. 그 사장님에게 아, 바나나 안 사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 다른 과일 가게에서 후원을 이렇게 해주셨다. 이분도 후원 안 해준다 하다가 그 말 듣고 찔려가지고 내가 바나나는 못 드리지만 그 손님들 오시는데 쓸 수 있는 과일을 종류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바나나 다섯 박스에 눈물 지을 만큼 순수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작은 거 하나에도 기뻐할 수 있다. 그죠?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렇다. 내 마음에 나를 키우고 살아서 그렇지. 내가 버려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뭐 그런 노래도 있다 하대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대 쉴 곳 없고 그러던데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주님이 거하실 곳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을 저버리고 다시 쓰러 가는 그 배를 탔는데 요나 때문에 태풍이 일기 시작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 갑판에 그 밑창에 들어가서 골골 코골고 자고 있는데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도 그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자기 속에 취하면 죽음이 찾아오는데 멸망이 찾아오는데 저주가 찾아오는데도 감각을 못한 채 코를 골고 잠만 자고 있듯이 영적으로 그렇게 잠만 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선장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막 버리는데도 태풍이 그치질 않아요. 누구 때문에 태풍이 왔으니까요? 요나 때문에. 맞아요? 선장이 도대체 뭐 때문이야 하고 배를 둘러보는데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요나 쿨쿨 잠을 자고 있으니까 턱 발로 쳐 뭐하고 있느냐고. 당신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 당신 누구 믿어? 당신 믿는 신 좀 찾아봐요 빨리. 딱 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 태풍이 시작된 거예요? 요나가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태풍이 시작됐다고요? 예. 요나라는 이름을 딱 뒤집어 봐요. 뭐라고 돼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요나 때문인 걸 알았어요. 요나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 물에 던져버려요. 나를 바다에 버려버리라니까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러면 태풍이 멎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당신을 버리느냐고, 어떻게 당신을 바다에 집어던져버릴 수 있느냐고. 안 돼요 안 돼. 요나 제껴놓고 다른 것 다 버려도 안 돼. 누구 버려야 된다고요? 요나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선장이 결정을 내려야 돼. 왜? 요나 안 버리면 자기가 죽거든. 자, 요나를 바다에 탁 던져버렸어. 자,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살고 요나도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살릴 길을 다 준비해놨는데 요나를 바다에 퍽 던져버리니까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나 또 입안에 쑥 담았다가 바닷가에 턱 내놓으니까 살아요 죽어요? 그 큰 물고기가 뭔지는 모르겠어. 고래였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만 믿으시라고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제가요, 2015년 1월 1일 달라스 캠프 마치는 날인데 박 목사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오실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오시게 되면서 페루, 아르헨티나, 뉴욕 캠프를 하시게 됐어요. 그는 이제 저는 10시 반 비행기고 목사님 9시 비행기 도착인데 수속 다 밟아놓고 목사님께 인사하려고 출구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차를 딱 타셨어요.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인사를 돼.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데 저를 쳐다보고 뭐라 그러냐면 뭐 하려고 한국 가? 나하고 같이 남미 가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내 비행기 타러. 아니 나하고 같이 남미 가지 뭘로 한국가 그 말을 지금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비행기 수속 다 밟아놓고 짐 다 실어놓고 몸만 타면 되는데 아 예 하고 인사를 했더만 문을 쾅 닫고 출발해버렸어요. 차가 비행기를 타가 너무 졸려가 잠이 들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왜 지금 내려요? 무슨 방송 나왔어요? 비행기가 얼어가지고 출발은 못한대요. 그래서 언제 고칠 줄 모른대요.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 하면 다 내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려가서 생각하니까 바로 그 달라스 공항 안에 호텔이 있고 수영이 장소가 있어요. 전화해서 날 좀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갔더니 왜 왔느냐요. 아니, 비행기 고장나가지고 안 뜨네. 그랬더니 박영국 목사가 하는 말이 이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미 목사님하고 같이 가십시오 하고 비행기 티켓을 막 끊어주더라고요. 어떤 직구준 목사님이 오더니 왜 안 가셨어요? 아니, 비행기 고장나가 안 뜨네. 그거 봐요. 가지 마라 했잖아요. 그거 타고 가면 요나돼요. 비행기 추락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 태풍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갈 때 태풍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간 결과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길이 없어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풍랑은 계속되고 있죠. 모든 물건은 다 버렸죠. 그래도 풍랑이 끝이 안 나지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실래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이 사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자,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듯이 오늘 여러분도 인간의 생각, 사람의 소리, 형편의 소리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면 33절부터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31절 2절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죠. 자, 그 다음 31절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을 위해 살기에 주를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서 바울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